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곤한 또 주말 아침에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셔서 이 자리에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또 저녁 집회 끝나고 피곤하실 텐데 또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셔서 은혜를 갈망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부흥의 감동이 아직도 우리 가슴 속에 있는데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8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본문 그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좀 안 끝내가지고 어저께 본문 그 28장 8절부터 조금 같이 보죠. 예.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냐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멜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함에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이 블레셋의 대침공이라는 위기 앞에서 패닉하는 사울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일찍이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교제가 끊어졌는데 이 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했던 사울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걷어가 버리셨습니다. 문제는 사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변명과 핑계로만 일관했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치유를 원합니다. 용서와 회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절절한 회개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회개가 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부서뜨리는 그런 경험이 없이 하나님의 치유가 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회개하는 대신에 어떻게든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울에게 침묵하시고 등을 돌리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도 응답이 없습니까? 이때 마음이 조급해져서 다른 곳으로 쪼르르 달려가지 마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혹 자신이 모르고 있던,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하나님을 섭섭하게 했던 어떤 것을 성령님께서 떠올려 주시지 않는지 한번 잠잠히 돌아보십시오. 쉬운 길을 택하면 안 됩니다. 지리하고 답답하더라도 우리가 확실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자꾸 문제의 원인을 우리는 외부에서 찾는데 자기의 영혼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이렇게 손으로 꼭 짚어주시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사울의 전처를 밟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울은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금했던 일, 그래서 집권 초기에 자기가 온 나라에서 몰아냈던 신접한 여인을 수소문해서 찾아갑니다. 그래갖고 그 여인에게 이미 죽은 그 선지자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라고 명합니다. 이 여인은 죽은 영혼들을 불러내가지고 사람의, 살아있는 사람의 기흉화복을 점쳐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모양이죠. 위기에 처한 사울이 그래도 가장 만나고 싶어한 인물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무엘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라도 이 사무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마침내 신접한 여인을 찾아낸 사울이 여인을 압박해가지고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올리게 합니다. 13절 14절이 성경에서 가장 많은 신학자들에게 논쟁을 불러일으킨 그 구절 중에 하나죠. 13절 14절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자, 그런데 이 신학자들의 논쟁은 이게 진짜 사무엘의 영혼이 맞냐? 진짜 죽은 사무엘의 영혼이 그녀의 주술을 통해서 나타났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하늘나라로 가시는데 성경에서 하늘나라로 간 영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엘리야든 모세든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하늘나라를 그렇게 분리해 놓으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는 순간 하늘나라로 올라가 주님 곁에 거하게 되는데 여기서 신접한 여인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고 했거든요. 이 이방신들의 세계에서는 이 저승이 진짜로 그 땅 밑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도 보면은 하데스가 이 땅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술사들이 죽은 영혼들을 불러올릴 때는 땅에서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한 성도의 영혼이,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영혼이 신접한 여인의 주술에 의해서 땅 밑에서 올라올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것은 분명 두려움의 노예가 된 사울을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기 위한 사탄의 술수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 사무엘의 영을 본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말은 불순종하면서 그래도 사무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 사울의 조급한 심정을 이용한 사단이 조작한 마귀의 영입니다. 인생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잘못된 편법을 동원하는 사울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마귀의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의 도움을 구하는 그 순간부터 이렇게 마귀의 밥이 되기 쉽고 사탄의 보이스피싱을 당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울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자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영혼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하더라. 여기서 나를이라는 말이 몇 배나 나옵니까? 계속 나를 떠나서 내게 대답하지 않고 내가 행할 하나에서 열까지 다 자기 얘기뿐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이제 나우중 신드롬이라고 하죠. 나는 우주의 중심이다.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서 찾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도 사무엘도 다 자기를 위해서 찾습니다. 이런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주권자로 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비서로 생각합니다. 자기 필요할 때 부르고 안 필요하면 그냥 다 그냥 내팽겨쳐 놓고.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병든 자기중심적 신앙인으로 자꾸 살도록 부추깁니다. 그래서 교회도 자기를 위해서 나와요.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 돌아가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인생은 그러나 어떻게 될까요? 점점 갈수록 불행해집니다. 인생의 위기 상황에서 붙잡을 수 있는 끈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여러분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항상 묵상하면 여러분의 영광은 하나님이 챙겨주십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아니만을 챙기려 하면 나중에는 뭐 다 잃어버리게 되죠. 철저한 자기중심주의자 사울은 그 이기주의의 틀에 갇혀서 결국은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사무엘의 영혼으로 위장한 마귀가 이 사울에게 무섭게 쏘아붙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쫙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멜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이 사단이 사무엘의 영으로 위장하고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이 그럴듯해. 왜 그럴듯하냐면 진짜 선지자 사무엘이 살았을 때 사울에게 했던 말이에요. 이스라엘 장병들이 다 눈앞에서 들었던 했던 말을 그대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아멜렉과의 전쟁 때 너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너의 왕국을 다윗에게 넘겨주기로 결정하셨다. 그 말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서 하나 더 덧붙이죠. 내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너희 군대는 패배할 것이고 너와 네 아들들은 전부 다 전사할 것이다. 이 무서운 예언을 듣는 순간에 사울은 그만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배우죠. 이 사무엘의 영으로 가장한 이 마귀도요 하나님 말씀 인용합니다.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요.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죠. 딱 자기 용도로만 전체 문맥을 잡는 게 아니라 자기 용도로 몇 개 탁탁 이단들이 성경 가르치듯이 전체 성경의 흐름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딱딱 편집해가지고 자기의 용도로 우리를 죽이는 데 씁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사단은 지금 최악의 말씀만을 끄집어내가지고 사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사무엘의 영이었다면 다시 한번 회개를 시켰겠죠. 그런데 그런 거 없어요. 이제 사울의 두려움을 최대한 증폭시켜서 멸망시키는 게 이 목적이에요. 이 무서운 예언을 듣는 순간에 사울은 그만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지금 사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안 그래도 패닉 상태인데 이렇게 이성을 잃고 있는데 사탄이 이 두려움을 완전히 폭발시켜버린 거예요. 두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불신, 그래서 자기가 지켜야 된다는 그런 불안감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문제가 커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그 불신 때문에 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큰 문제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믿음이 없으면 작은 문제 앞에서도 패닉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처럼 이 방법 저 방법 동원해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 보지만 두려움은 더 가중되는 거예요. 사무엘의 영을 가장한 사탄이 사울한테 결정타를 친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반복하면서 하나 덧붙이죠. 내일 전쟁에서 넌 죽을 것이다. 아주 독한 예언을 쏟아붙입니다. 말이 칼보다 더 무섭다는 말이 있죠. 사울은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사무엘의 영을 불어올리면서 무슨 소리를 듣고 싶었을까요? 좀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을 듣고 싶었을 텐데, 사탄은 오히려 이 상황을 이용해서 사울을 정신적으로 죽여버립니다. 사울의 육체는 그 다음날 죽지만 이미 정신적으로 죽인 거예요.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죽음의 영이 사울을 덮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비극입니다. 그는 두려움의 노예가 되고, 두려움의 노예가 된 사람은 사탄의 밥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죽음의 영이 그를 덮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이클을 딱 끊어야 되는데 이걸 끊지를 못해요.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사울 같은 스테이지에 와 계신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두려움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냥 패닉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녀보는데 이 답이 안 나와요. 조급해지면 질수록 어둠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두려움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질병이 두렵습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사람들의 배신이 두렵습니다. 불확실성한 미래가 두렵습니다. 살아가면 갈수록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이 두려움이 계속 우리를 누르고 들어오는데,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을 써서 두려움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나 휴가를 좀 갔다 오면은 좀 릴렉스하면은 두려움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을 제거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납니다. 성령께서 입장하면 사탄이 퇴장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 빈 주사기에다가 공기를 빼는 방법은 거기다 이제 물을 쫙 집어넣는 거예요. 물을 쫙 집어넣으면 거기 있던 공기가 쫙 빠져요. 어둠의 영을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은, 두려움을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들어오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능력과 담대함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는 자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자만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편법을 써서 두려움의 현상을 제거하려 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으로 두려움의 뿌리를 끊어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24절 25절에 보니까 죽은 듯이 엎드려져 있던 사울과 그 신하들이 이 신접한 여인의 준 음식을 먹고 잠시 힘을 얻고 그날 밤에 이제 가죠. 그런데 이 음식이 주는 힘이 어찌 진짜 힘이겠습니까? 사울은 그 다음날의 전투에서 비참하게 패배하여 죽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일으키는 진짜 힘은, 회복의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술집에 가서 술 한잔 마시면서 다 털어버리고 새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돈과 쾌락과 휴가를 통해서 새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건 다 진통제예요. 마취제예요. 근본 처방전이 아니에요. 순간을 버티게 해줄 뿐이에요. 그거는 신접한 여인이 주는 빵 같은 거예요. 딱 한 끼를 때울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위로와 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부서진 인생을 회복시키는, 두려움을 몰아내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능력이 되게 하시고 담대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